헐리우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군계올림픽에 자국 정부 관료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켄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22 동계올림픽에 어떤 외교 혹은 공식 대표단도 보내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은 중국의 신장 지역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 학살 등 탄압과 다른 인권 유린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미국이 대표단을 보낼 수 없는 것은 중국의 지속한 인권 유린을 마주한 상황에서 이번 동계올림픽을 마치 평상시와 똑같이 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지난주 자신들이 제출한 제안 초안에 근거한 핵 협상 재개에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 하티부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측이 밝힌 제안 초안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이란 측은 미국 제재 해제와 핵 관련 활동 두 분야로 구성된 초안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측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라며 반박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밝힌 성명을 통해 이란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이는 앞선 타협안을 위반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회담 결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고위 관료 역시 지난 주말 이란이 밝힌 제안은 앞선 6번의 협상에서 이란이 내놓은 모든 타협을 번복한 것이라며 이란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얀마 법원이 6일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 네피도 법원은 이날 선동죄와 자연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에게 각각 2년씩 총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군부가 반란을 일으킨 이후 실각한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입니다. 네피도 지방법원은 최소 12개 혐의로 수치 고문을 기소해 특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법원은 수치 고문의 연령과 건강 상태 그리고 남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수치 고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최고 보건당국자가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는 덜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5일 CNN 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 독성에 대한 초기 분석은 약간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남아공에서 거의 수직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변이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독성이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견주어 중증을 야기하지 않고 덜 심각하다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이 아프리카 국가이자 대서양을 연안으로 두고 있는 적도 기니에 첫 군사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6일 미 정보당국의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며 중국이 적도 기니의 항구 도시인 바타에 해군기지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복수의 미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중국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중국군의 조준을 통해 미국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려는 셈법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가봉과 카메룬 사이에 있는 바타는 적도기니 본토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앞서 중국은 이곳에 대규모 상선이 드나들 수 있는 상업용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에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연일 미국을 비난하며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을 인도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북한 등 각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총괄할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함경남도 남부 동해안은 아침부터 오후 동안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5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에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연일 미국을 비난하며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들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2일 텐진에서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고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으로 종전선언에 관여 입장을 밝혀온 중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구상에 처음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훈 실장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중국의 입장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며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5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을 추구하며 무분별한 군비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미국이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종전선언을 놓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중국이 주한미군 주둔, 유엔군 사령부 존치 등에 대한 문제 제기의 계기로 그리고 미한 동맹을 흔들 수 있는 구실로 종전선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성사된 것을 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이라든가 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소재로 가능해진 부분이 있고 종전선언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계속 좀 더 자기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공세적인 태도 좀 레버리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 박사는 북한도 이런 중국의 시각과 같은 선상에서 종전선언의 효용성을 보고 있지만 종전선언에 앞서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중국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당분간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홍 박사의 설명입니다.
우선 강해지겠다라고 했고 핵무기를 저 한번 고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까지 했던 1차 고도화에 이어서 2차 고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5년 계획을 또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 서울에서 진행한 미한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강화된 미사일 능력 대응 차원에서 작전계획 수정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 SPG를 승인한 데 대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SPG 승인은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 목소리를 한층 높이면서 종전선언보다는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공개된 SPG의 제작성 이유가 북한 현재 상황이 지난 상황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담은 작전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그렇다면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여지가 있고요.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훈 실장과 양제츠 정치국원의 회동 결과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한 사이의 온도차, 특히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중국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크지만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참여를 종용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 이제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을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이제 중국이 움직이는 거지 미국의 입장을 북한이 수용해라라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낮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이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 참여할 경우 미국은 물론 한국과도 입장차를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서 실장이 양 정치국원과의 회동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그간의 과정과 취지를 설명했을 뿐 중국에 구체적인 요청을 한 것은 없다며 지금 중국 측과 문안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가 중국이 종전선언에 적극 개입토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종전선언 문안 조율에서 미국이나 한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거고요. 중국의 입장은 종전선언 단계에서부터 중국의 이해관계, 안보적 이익이 침해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지지하지만 한중 간의 이견은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만일에 종전선언이 체계를 본격적인 핵심 단계에 들어갔다면 중국이 벌써 입장을 내겠죠.
이종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입구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유용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이런 입장에서 종전선언 추진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을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 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북한 내 취약계층이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이 2022년 국제인도주의 지원 계획에서 올해와 같이 북한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스 라에르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대변인은 3일 국제인도지원개요 2022 보고서에 대북지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 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 지침에 따라 유엔은 2022년 대북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계획은 계속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르케 대변인은 유엔은 여전히 북한과 관여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 상태라며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은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 유엔 직원들의 복귀를 촉구한다고 라이르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와 새로운 검증 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감시할 수 없어 2021년 인도적 지원 목표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2년째 이어지는 유엔의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하면서도 북한의 취약계층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결핵 환자를 치료해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3일 BOA에 올겨울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지 못할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엔으로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원칙과 일관성 있는 사업은 기본적인 검증 조치를 필요로 하는데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유엔 직원들이 현지에서 검증이나 감시 등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 대표는 지금처럼 대북 인도주의 사업 관련 상황이 끔찍한 적이 없었다면서 국경을 다시 개방하는 북한 당국의 결정 없이는 절대 지속 가능하고 기본적인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의 제니퍼 다이버트 북한 프로그램 디렉터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의 인도적 지원 계획에서 북한이 제외된 것이 자신들의 단체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북한 내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워싱턴에 있는 한 민간단체는 VOA에 유엔이 인도적 지원 계획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자료 수집이 어렵고 유엔 관계자가 북한 현재 남아있지 않은 만큼 인도적 지원 계획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만 국경 봉쇄가 장기화함에 따라 북한 내부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북한의 보건과 식량 어려움은 가중됐을 것이며 영양실조와 어린이 발육부진, 결핵 등 다양한 전염병과 관련해 향후 대북 지원이 가능해졌을 때 추가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의 장기간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 1천만 명, 구체적으로 유엔의 지원 목표 대상 규모인 500만 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은 국제 인도적 지원 개요 2022 보고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도주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북한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함께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북한 등 각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총괄할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넬슨 차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상원이 2일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넬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지명을 발표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넬슨 지명자 인준안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에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존 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천연가스 간 연결 사업인 노트 스트림 2 건설에 관여한 회사 중 독일과 연관된 회사를 제재하지 않으면 재무부 고위직 지명자 5명에 대한 인준을 막겠다며 넬슨 차관 지명자 인준에도 반대해왔습니다. 넬슨 지명자가 이끌게 될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부서는 테러 자금 조달과 돈 세탁 등을 막기 위해 각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총괄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넬슨 지명자는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제재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며 가능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제재가 초래하지 않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관리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현재 가용한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넬슨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국에서 해외 금융 조직 범죄와 인신매매 네트워크, 돈 세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담당했고 이후 연방 법무부에서 국가안보부서의 부비서실장 등을 거치며 제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유권자 42%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관계가 악화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호감도는 13개의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북 관계가 악화됐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거브가 지난달 21일부터 24일 사이 미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계 진전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42%는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15%, 변화 없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습니다. 15%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악화됐다고 답한 이들의 80%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12%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관계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40%로 악화됐다는 응답 34%보다 높았습니다. 14%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후보 지지자의 69%는 미중 관계가 좋아졌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후보 지지자의 약 69%는 나빠졌다고 인식했습니다. 미, 러시아 관계에 대해선 악화됐다 44%, 개선됐다 17%, 변화 없다가 23%로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에 대해선 개선과 악화가 각각 35%로 나왔고 17%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관리에 대한 평가는 정치 성향에 따라 반으로 갈렸습니다. 48%는 신뢰한다고 답했고 4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신뢰한다고 답한 이들의 92%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의 9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습니다. 한편 13개 국가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북한은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의 59%가 북한을 적, 24%는 비호감이라고 답했습니다. 1%만이 동맹, 4%가 호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선 40%가 적국, 36%가 비호감, 그리고 호감과 동맹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9%와 2%였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34%가 적국, 41%가 비호감, 그리고 10%가 호감, 2%가 친구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42% 동맹, 31%가 호감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홈페이지에서 현재 미 우주군으로 복무 중인 한국계 미국인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미군으로 23년 동안 복무한 아버지의 권유로 공군에 입대한 뒤 지금은 미군의 우주 수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탈리아 미군 기지에서 우주군으로 복무 중인 데이비드 김 병장을 소개했습니다. 미군으로 23년 동안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 아버지를 둔 김 병장이 공군에서 4년 복무한 뒤 우주군에 선발돼 미군의 우주 수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서울에서 태어난 김 병장은 현재 이탈리아 시고넬라 미군기지 제7정찰대대 소속으로 위성 시스템 감독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우주군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창설됐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군종이 만들어진 건 지난 1947년 공군 창설 이래 처음입니다. 실제 전투와는 거리가 먼 미 우주군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수백 개의 통신 위성과 정찰 위성을 보호하는 일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병장은 미군인 아버지 영향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독일에서 12년 동안 거주한 김 병장은 부모에게서 한국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자신은 완전히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병장의 아버지는 한국인 이민자 출신으로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고 1993년 첫째 딸이 태어난 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김 병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며 목적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입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에 입대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라며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한국 용산 KC 미군기지에 거주할 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병장은 부모가 자신에게 재정적인 부를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하지만 최소 30개국 등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격주로 다른 나라를 여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군으로서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고립돼 떨어져 있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며 해외에서 거주할 때 힘든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병장은 우주군에 합류한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것들과 함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은 창의적이고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군에서 하는 일은 공군 우주군을 위한 정보 시스템 기술 장비, 특히 무선 주파수 전송 시스템에 있다며 장비 정비를 위해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온종일 컴퓨터 업무를 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병장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가 전체적으로 매우 넓다며 항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UI 뉴스 박동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서 동맹과의 관여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지도부가 타이완과의 갈등과 관련해 위기를 초래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긴장이 형성된 상황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일 영국 로이터 통신과 진행한 화상대담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등 영내에서 중국과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국, 일본, 호주 등 영내 동맹국은 미국의 개입을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즉답하는 대신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외교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I think everything that allies and partners have seen from this administration is a very strong re-engagement, reinvigoration, reaffirmation of our core alliances and partnership.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고 있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우리의 핵심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아주 강력한 재관여, 재활성화, 재확약이라는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자신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첫 순방국으로 일본과 한국을 찾은 것과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등을 개최한 사례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력하고 중요한 군사 방어 공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우리는 외교적으로 동맹 파트너들 그리고 국제 규범과 규칙, 기준을 설정하는 다양한 다자주의 기구와 관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끔찍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도발적인 군사적 시도와 행동에 관여하며 타이완과 다른 국제사회의 관여를 거부하고 타이완의 고립을 시도하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준수하겠지만 타이완의 방어 역량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are resolutely committed to Taiwan making sure it has the means to defend itself.
미국은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을 갖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등 누구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중국 지도부가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논의와 관련해선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 핵합의 복원 전망에 대해 이란이 핵합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과 유럽연합 등 JCPOA 서명국들은 지난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5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파트너들과 과정 자체에 대해 매우 면밀하고 세심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이란이 진지하게 관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정 준수로 돌아가는 길이 막다른 골목으로 드러날 경우 다른 옵션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옵션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북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두 정상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중국에 대해 상호 보완적인 접근법을 갖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3일 우리는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부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우리의 이익과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부분에선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clear that we will compete and compete vigorously with the PRC where we should. Cooperate with the PRC where it is in our interest and indeed in the world's interest.
셔먼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스테파노 산이노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총장과 함께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산이노 사무총장은 이날까지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중국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가졌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도전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예를 들어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미국 혹은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과 유럽연합의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이며 점점 더 수렴되고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ee our approach and the EU's approach to the PRC as complementary and increasingly convergent and aligned.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들에 대한 여러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점점 더 대담해지고 불투명한 무역과 경제 관행, 홍콩 내 민주주의 탄압, 신장 위그르 자치구 내 인권 침해,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타이완의 경제 문화적 유대 심화에 대한 반응으로 두 나라를 따돌리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We are committed to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our European partners to engage the PRC from a position of collective.
셔먼 부장관은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모두가 개발의 기회가 있고 제약을 받지 않으며 항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both have to care about what happened. And we have to work with each other to ensure a free, open.
또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등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한 어느 정도의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최근 발족된 미국과 영국, 호주 3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는 태평양의 일부인 호주가 더욱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추도록 돕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This was a particular move to help Australia and help that part of the Pacific.
이어 오커스를 통해 먼저 18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파노 산이노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은 유럽연합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최근 유럽연합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s why we launched this strategy, which is adding also a security element.
산이노 사무총장은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존에 해오던 것들에 안보 요소를 추가해 영내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전체론적인 접근법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치유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최근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 따르면 북한 검찰이 경제계획 전 과정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9월 개정한 인민경제계획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평양에서 제14기 5차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인민경제계획법이 개정됐는데 그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인민경제법은 국가경제 계획부터 실행 등 전과정을 감독 통제하는 규정을 명시한 법입니다. 6년 만에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의 가장 큰 변화는 사법당국인 검찰을 경제계획의 지도 통제기관으로 명시한 겁니다. 과거에는 국가계획기관이 경제계획을 감독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는 국가계획기관이 빠지고 검찰이 명시됐습니다. 개정법령은 검찰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 작성 및 지달, 설비, 자재, 자금보장, 계획수행총화, 실적 보고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계획 수립부터 마지막 실적 보고에 이르기까지 정과정을 감시 통제하는 권한을 검찰에 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계획에 대한 통제 강화를 언급했었는데 이를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의 동영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입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데는 그 최고 지도자가 어떤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법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바뀌거나 개정이 되거나 또는 만들어지거나 하는 이런 곳이니까 최근에 들어서 경제 사범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제 사범과 관련된 조치들 또는 법적 조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검찰을 동원해 경제계획을 감독 통제하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인 검찰이 경제계획을 감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검찰을 동원해 경제계획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 파악하려는 것 같다며 경제 사정이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So maybe he wants the prosecutor to figure out what went wrong.
개정된 법령은 계획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 봉사한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제계획을 변경하거나 계획이 없던 제품을 생산하고 계획 수행 실적으로 밀어넣는 일이 빈번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평양에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지난 5년간 추진해온 경제발전 전략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고 계획 완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0여 차례 정치국 회의와 전원회의 그리고 강습회를 잇따라 열어 경제계획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 TV와 라디오도 거의 매시간 당 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첫 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구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립갱생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고치자.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도 완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북한의 경제 계획에는 대북 제재를 풀거나 완화하는 정책이나 전략이 없습니다. 북한이 경제난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제재 2397호는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수송 관련 물자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는 기계가 고장나거나 부품이 부족해도 이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료 공장인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지난 2월 고압 밸브와 고압 분사기 등 수입 부품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만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제재도 풀고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He does want to eventually get to engage the U.S. because that is the key.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새 경제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통상 경제계획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함께 에너지를 비롯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계획, 수출과 무역 계획, 농업과 공업 등 산업별 발전 계획, 그리고 소득 증대 계획 등이 망라돼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무역도 없고 수출도 없고 공장과 기업소 관리 방안도 없고 전력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된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시멘트 800만 톤 고지 점령,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 그리고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산림집 건설이 전부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구체적인 자금과 가용자원 조달 방안이 없는 경제계획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how important is the plan in terms of directing resources? So is it really a budget?
세 번째는 북한 수뇌부가 즉흥적인 결정으로 계획 경제 틀과 우선순위를 뒤흔든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갑자기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동원돼 병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7월에 평양 대동강구역 건설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건설 연합 상무가 건설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당초 평양종합병원은 그해 10월 완공이 목표였지만 지금까지도 완공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회의 노래 자력갱생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장기화로 북한 경제는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동용승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자원 자체가 상당히 고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100% 그거를 내부에서 조달할 수 없는데 자력갱생 속에서 경제개발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이제 성공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생산, 유통, 소비, 물가, 외환, 무역, 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새로운 전략 지침을 만들고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의 최근 움직임에는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양국이 전략 지침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도전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일 B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톡에 출연한 두 전문가의 대담을 김영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한동맹의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오스틴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군을 지휘하는 새로운 전략 기획 지침 SPG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대사님, 이번 전략 기획 지침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요?
This is very significant. The strategy planning guidance is talking about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전략 계획 지침은 동북아 지역의 현재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들이 무엇일까요? 중국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도 그렇고요.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침략이나 북한의 위협에 필요한 억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확장 억지력 약속은 핵 억지력과 28,500명의 미군 병력을 재확인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것이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영내 만연한 위협 중 일부에 대해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스나이더 국장님, 이 지침은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과 한국군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Yes, the strategic planning guidance is really the framework around which the top military commanders
그렇습니다. 전략 계획 지침은 최고 군사 지휘관들이 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틀입니다. 다만 디트라니 대사께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한 만큼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보고 싶은데요. 이 공동성명은 과거에 비해 매우 흥미롭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인도태평양과 중국에 대한 언급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양국 국방장관들이 영내에서 대응해야 할 상황들을 검토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전방위적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방위적이라는 말이 중국 해양 도전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앞서 기존의 작전 계획이 거의 10년이 됐고 미국은 북한 군사력, 특히 미사일 관련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작전 계획이 북한의 현재 역량을 다루는 데 있어 구식이 됐다는 의미인가요?
Well, I think that outdated is a bit of a loaded word. I think that there is a need.
구식이란 말은 다소 과장된 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작전 계획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작전 계획은 늘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감안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주된 초점은 북한이 역량을 향상시킨 분야에 있고 또 그래야 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적절한 연합군의 대응이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죠. 물론 그것은 억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디트라니 대사님, 그렇다면 새로운 지침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Yeah, there's no question about it. In 2017, we saw North Koreans launching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7년 우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발사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은 더 큰 화성 16형을 선보였고 수소폭탄도 실험했죠. 그래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목격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ICBM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으며 열차에서도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지침을 갱신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침을 만들기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고 이번 지침으로 인해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유념하고 있습니다.
디트라니 대사님, 새로운 작전 계획이 왜 전임 행정부가 아닌 이번 행정부에서 나온 걸까요?
Well, I think with this administration,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really a lot of focus on allies and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는 가장 가까운 한국에 대한 것이었죠. 따라서 미국이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와 위협을 억제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건 매우 강력한 의지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분명히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의 일방적인 것, 쌍방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죠. 지금은 중요한 다자 접근법에 대한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와 관련해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I think that what the defense secretaries are really focusing on is the institutional policy process.
양국 국방장관은 제도적인 정책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악관이 이 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제외하면 말이죠. 따라서 저는 과정, 즉 정책 이행의 한 요소가 복원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높아진 정책의 중요 요소에 대한 이행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동맹들에게 더 큰 확신을 제공합니다.
디트라닌 대사님,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전략 기획 지침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나요?
Well, I think there are two messages. One is come back to negotiations.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협상으로 복귀하라는 겁니다. 외교와 대화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과거 합의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두 동맹에게는 중요하고 적절한 억제 역량이 있다는 점도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목격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대량 살상 무기도 그렇습니다. 사이버를 비롯해 북한이 해온 다른 일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에 보내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상으로 복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북관계의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You know, I think that maybe the major aspects that could have an influence on the inter-Korean
어쩌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 국방과 관련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역량과 의도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방 관련 계획을 세우는 과정과 전략 기획 등에 북한이 더 많은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북한에 접근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이중잣대라고 하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제도적인 과정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동맹협력의 중심축으로 이어져 온 것이죠.
지금까지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와 스코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함경남도 남부 동해안은 아침부터 5분 동안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5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9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9도, 양덕 아침 영하 1도, 낮 7도, 신의주 아침 영하 2도, 낮 8도, 부성 아침 영하 3도, 낮 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 2도, 장계 아침 영하 7도, 낮 2도, 희천 아침 영하 3도, 낮 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11도, 개성 아침 0도, 낮 13도, 하리원 아침 0도, 낮 9도, 신계 아침 영하 1도, 낮 1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3도, 낮 10도, 장전 아침 4도, 낮 6도, 평강 아침 영하 3도, 낮 9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함경남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고 함경북도는 맑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3m,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2월 7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열려있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만드는 것은 미국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특수 랜섬웨어로 미 정부와 기업들을 공격한 두 명을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로슬리브 바신스키는 우크라이나 국적자로 2021년 7월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카세야의 고객 수천 명을 공격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또 러시아 국적자인 예브게니 폴리아닌의 재산 610만 달러를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수 랜섬웨어를 퍼뜨려 2019년 8월 텍사스 정부와 기업들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바신스키와 폴리아닌은 공격 대상 기업의 컴퓨터에 접속해 특수 랜섬웨어를 퍼뜨렸습니다. 메리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와 안보, 개인 그리고 경제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해 랜섬웨어 공격자를 확인하고 그를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훔친 자금을 다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나코 법무차관은 랜섬웨어 범인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도 분명하다며 그것은 누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도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은 계속되는 도전에 맞서 우리의 중요한 사람들과 시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나코 차관은 미국은 연방정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막고 랜섬웨어에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해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도망갈 곳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인과 미국의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자국 정부 관료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22 동계올림픽에 어떤 외교 혹은 공식 대표단도 보내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은 중국의 신장 지역,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 학살 등 탄압과 다른 인권 유린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미국이 대표단을 보낼 수 없는 것은 중국의 지독한 인권 유린을 마주한 상황에서 이번 동계올림픽을 마치 평상시와 똑같이 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지난주 자신들이 제출한 제안 초안에 근거한 핵협상 재개에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 하티부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측이 밝힌 제안 초안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이란 측은 미국 제재 해제와 핵 관련 활동 두 분야로 구성된 초안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측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라며 반박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밝힌 성명을 통해 이란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이는 앞선 타협안을 위반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회담 결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고위 관료 역시 지난 주말 이란이 밝힌 제안은 앞선 6번의 협상에서 이란이 내놓은 모든 타협을 번복한 것이라며 이란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TV는 6일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아웅 산 수치 국가부문과 윈민 대통령에게 선고한 형량을 2년으로 감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정을 이끄는 민 아웅 홀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홀라잉 최고사령관은 사면 차원에서 두 사람에게 선고한 형량을 이같이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는 수치고문과 윈민 대통령이 수도 네피도 부처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복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부는 이날 오전 수치고문과 윈민 대통령에게 선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4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보건 당국자가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덜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5일 CNN 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 독성에 대한 초기 분석은 약간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아마공에서 거의 수직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변이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독성이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견주어 중증을 야기하지 않고 덜 심각하다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이 아프리카 국가이자 대서양을 연안으로 두고 있는 적도 기니에 첫 군사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6일 미 정보당국의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며 중국이 적도 기니의 항구 도시인 바타에 해군 기지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복수의 미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중국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중국군의 주둔을 통해서 미국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려는 셈법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가봉과 카메룬 사이에 있는 바타는 적도기니 본토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앞서 중국은 이곳에 대규모 상선이 드나들 수 있는 상업용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2월 7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 여러분 고맙습니다.